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좋아지고 해서 이 배움의 기회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교인들이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상황에 따라 또 우리가 환경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라.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쏭달쏭하고 긴가민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부르면요. 내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형은아 하고 불렀는데 그 뒤에 아무 소리가 없다고 하면요. 좀, 왜 불렀지? 참 의심하게 되고,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름을 불렀다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미션이 붙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요. 시킬 일이거나 또할 얘기가 있어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을 때에는요, 분명히 그 뒤에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미션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미션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로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이 bad news, 참으로 이 험한 또 악한 이런 소식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good news, 에완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더해주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요,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또 미션을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며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연예인이 나타나면,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듯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팬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은 아니지만 팬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뭐라도 떨어진다더라, 뭐라도 얻는다더라, 그분 말씀이 좋다더라 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에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밀려서 이제 호숫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배가 두척 있었는데 보니까 이 어부들은 그물을 청소하고 이제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르신 배가 누구의 배였냐 하면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란 사람과 예수님은요, 이전에도 만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 우리 형도 만나야겠다 해서 형을 데리고 옵니다. 형을 이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새 이름을 줍니다.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아직은 아니지만 장차 앞으로 베드로라 불리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언제 있었나 하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초면이 아닙니다. 베드로 배에 오르신 예수님 초면이 아니고 구면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떤 이제 그 견해를 주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뭐 정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팬도 아니었고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배를 움직이고 하는데도 뭐 거기에 뭐 신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목상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지금 상태가 이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에 베드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부는 언제 기뻐하는가? 고기를 많이 잡아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수확이 없었어요. 밤새 고생하며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고생한 보람이 있겠지만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장모도 있었죠. 그렇다고 하면 와이프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니 얼마나 참 이 허무하겠습니까? 실망이 컸겠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신경이 아주 날카로운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시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밤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평생 참 손에 지문이 지워지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좀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둣가에 묶여있는 이 배를 좀 뒤로 좀 움직이라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배를 움직이라고 하니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별로 기분도 안 좋은데. 이 베드로 성격을 볼 때에 우욱하고 그냥 아이 뭐 무슨 말이야, 나 싫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장모 일도 있고 해서 이분을 거절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배를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 귀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왔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나 봅니다. 그냥 뭐 이분이 하라 그러니까 하자 그래서 했나 봅니다. 말씀을 마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에서 그 시선을 베드로에게 돌리십니다. 주님께는 무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쳐있고 참 이 삶의 허물을 느끼는 이 시몬 베드로를 만져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다시 바다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참 이 너무나도 이 엉뚱한 이런 지시였습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요,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귀찮은 소리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프로인데 예수라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아니 그냥 퍼니처나 만들 것이지 어부에 대해서 무얼 한다고 가서 뭐 깊은데 뭐 그물을 내리라 말라 하냐 시몬 베드로의 경험으로는요,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비가요,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을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 어부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장비를 하지만 그때는요, 이 그물을 던져서 내려가서 올리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말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뭐 깊은 곳에 큰 고기가 있겠지만 그것을 시도하는 이런 어부들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당치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경험과 또 베드로의 노하우를 볼 때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이 그냥 뭐 한 번도 해보지 않겠냐는 그런 뭐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지나쳐도 못 들은 채 해도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으로 이것을 비춰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냐 하면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과 나의 수단과 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우리가 비춰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가 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체험을, 우리의 수단을, 노하우를 다 비춰보면서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 한번 저울질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나의 경험과 체험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약간 좀 무시하던지, 아 이건 나중에 내가 뭐 해보자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만 우리 자녀 교육만은 이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보다 이건 내가 더 경험이 많아, 요즘 하나님은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뭐 계시고 뭐 다 영원토록 계신 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며, 지금 이 교육 수준을 파악하며, 지금 어느 학원이 좋고 어느 학교가 좋고 어느 동네가 학군이 좋고 이런 걸 다 따지는 이것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뭐 도움을 구하고 이건 아니야 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배우자를 내가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아 내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쳐다보니까 아 이쁜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지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생각하면서 자꾸 이것은 나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봅니다. A, B, C, D, E, F, G까지 봐요. 내가 A는 어떤가, 또 B는 뷰티 이쁜가, 캐릭터는 어떤가, 돈은 있는가, 에듀케이션은 어떤가, 패밀리는 어떤가, 다 이제 세상의 조건을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가, 이것보다는 모든 조건이 맞는가, 나의 경험과 체험에 따라서 결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나의 경험과 체험과 나의 노하우, 이것을 나의 바운더리로 삼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려는, 이루시려는 그 일들은요, 기적적인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좀 쉽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해주시는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나의 경험과 체험만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요, 진화가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는 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 해가 멈춘 것, 동정녀가 임신했다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 눈 못 보는 사람이 보기 시작한다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 그 어떻게 나의 체험과 경험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고 믿으시겠어요? 한 청년이 제가 EMR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쭉 자라서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이게 갔는데 명문대학, 가문의 진짜 영광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이름난 그런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뭐 수석으로 졸업해서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부모님들이 뭐 기뻐하면서 뭐 이거는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그러셨는데, 이 청년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세상의 학문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버렸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해보니, 내가 학문을 연구해보니 성경은 소설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소설책이에요. 인간이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생명을 잃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다 아는 것처럼, 제일 똑똑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짝퉁인지 우리는 항상 저울에 한번 달아봐야 합니다. 그 저울은 어떤 저울인가? 나의 삶이 순종과 불순종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항상 저울질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불순종할 때에 약속한 것이라도, 야 이거 너희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보게 할 것이요 밝게 할 것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순종의 결론과 불순종의 결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순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군인은 반짝반짝하게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모자를 쓰고 상관에게 깎듯이 인사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내걸고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군인이 우수한 군인이다. 군인이 멋지게 그냥 차려입고 사람들이 볼 때에 삐까뻔쩍한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에 앞에 가서 싸워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수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십자가 군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멋지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이 디맨드에 이렇게 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해봤다는 것입니다. 갈 곳 다 가보고 내릴 곳 다 내려봤다는 것이에요. 해봤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멋지게 보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긴지민지 의심 반, 뭐 그냥 확신 반,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그냥 해보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의 말씀이니, 우리 장모님 고쳐주셨으니, 내 동생이 그렇게 훌륭하다 하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100% 확신이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라는 거기에 대한 뭐 개런티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축복의 첫 걸음은요, 순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전엔 없던 일이라 할지라도, 없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번쯤은 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냥 긴지민지 의심 반 확신 반 해서 한번 해보니, 순종하니, 말씀대로 해보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마든 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이때 그물만 찢어졌겠습니까? 기분도 찢어졌죠. 여부에겐요 고기가 중요합니다. 찢어질 만큼 너무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배 불러서 손짓하여 오라 하여서 그 배도 하나 가득 채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이 넘쳐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갑니다. 이것이 은혜의 특별한 혜택이에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흘러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갑니다. 가정의 가장이 은혜 받으면요, 가족에게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80년대 가수로 활동하셨던 조하문 아시죠? 이 밤을 이 밤을 그 부르신 분, 다시 한번 그분이 이 누구랑 결혼했냐 하면요, 영화배우 최수원 씨와 결혼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최수종 그분의 누나죠.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런데 교회를 다녔지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churchgoer, 명목이 그냥 크리스찬이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참 어려운 가운데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자녀 둘이 아버지를 보면은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가, 항상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았대요. 아내도 그렇고. 그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더니 제일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여서, 이번에 아들이 신혼여행 갔는데 전화가 왔대요. 오늘 주일이어서 성수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주위에 있는 교회 찾아서 가서 예배드린다고. 얼마나 부모가 기뻤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흘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엄마가 은혜 받으면요, 가족들이 행복해져요. 순종의 열매를 목격한 베드로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내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뀝니다. 5절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였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내가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기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롤드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이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것일 것이 없습니다. 이 종이란 여긴 둘러스라고 해서 이 노예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하는 일은 주인을 위한 것이고 모든 크레딧은 주인께 돌아가고 그런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자기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악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서 자기 자랑 털어놓는 것은요,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게 되면요,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게 돼요.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 입술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선생님이었을 때는 한번 얘기하니까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주여,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관계에서는요, 한번 해볼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해야 되는, 말씀하시면 내가 그리하리이다. 이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긴가민가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여라고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미션, 삶의 목적, 삶의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산 고기를 물에서 건져서 죽어서, 죽이는 그 일을 했잖아요. 산 고기 건져서 나오면 죽습니다.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번역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삶의 방향이 변했습니다. 산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일을 시몬 베드로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미션을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냥 단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살고 힘든 일 도움받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은요, 또 사명은 나의 삶이 그 뉴스가 되라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이 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은요, 우리의 입에서 나눈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기쁨을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그 헬스케어 워커, 의료진들을 참 이 영웅이라고 하고, 왜? 생명 살리는 일에 거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박수 쳐주고 너무 아주 훌륭한 일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야, 나는 진짜 잡이 멋지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돌아가는 일들 보면요, 참 불안해요. 걱정이 하루도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어렵다고 하여서 조금 너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편안해지면 그때 안 하십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기쁜 소식이 되어라. 어느 날 폭풍을 치는 날에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 SOL을 쳤습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선 선장이 배를 띄웠습니다. 젊은 선원 하나가 선장에게 항의합니다. 선장님, 이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아 배를 띄우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원이 다시 항의합니다. 그렇지만 선장님, 괜히 지금 나갔다가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것 보게,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네. 우리는 돌아오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라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지치고 피곤한 그 영혼을 참 어떻게 보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나에게 부름받은 너의 삶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이 좀 기쁜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는 너무나도 항상 볼 때 There are good news. There's no bad news. There's always good news. 항상 우리 부모는 기쁜 소식으로 충만한 분들이야. 감사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 은혜가 흘러서 자녀들에게 가고.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더라, 예수 믿더라, 너 교회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내가 잘하면요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에 분들과 이야기하면 뭐 그러니까요,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듬뿍히 받고 차고 넘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베드로의 축복이 옆에 있는 배까지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